2017년도가 이렇게 또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우리의 약속들 아니면 도전했던 것들. 지금쯤 여러분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까? 또한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지금의 손을 펴보니 너무나 없다는 것,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도전의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1년 전인 주전 587년경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그 군대가 예루살렘 그 성을 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지기 직전인 엉망진창인 그러한 나라를 그가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아보지 않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언한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나라를 다르게 일으키겠다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부를 쌓기 위해서 다른 편법을 사용해서 부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쓴 것도 아니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멜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나라는 지금 바벨론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니까 눈곱만치도 없다는 거죠. 이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언제 나라가 망하게 될지,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예레미야는 자유인이 아니라 뭡니까? 죄수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멜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달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 올바른 생각과 판단일까요? 어리석은 일, 생각,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너무나 넘쳐 흘러서 쓸 데가 없어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을 샀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에 넘어가 버립니다. 뺏겨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땅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제안한 그 밭을 샀습니다. 이러한 행동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손해보는 것 당연한데 어떻게 그 밭을 샀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제안한 이 땅을 산 것은 잘못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끈한 그 행동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또한 전쟁 중이든지 아니면 경기가 별로 안 좋다 하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 불만, 그리고 수많은 말들,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또한 별의별 소문들이 다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다닐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당시에도 수많은 소문들이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람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제안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그가 땅을 산다고 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손해볼 수 있는, 볼 짓을 왜 하냐고, 그러한 소문들과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뒤숭숭한 그러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귀 기울여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유혹적인 그런 말들, 또 내 마음을 뭔가 뺏기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달콤한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그에 맞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우리 몸이 병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될 때 잘못된 판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에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게 되죠. 다른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야 할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겼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그 방향과 또한 그 폭이 너무 좁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판단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초범인 사람이 교도소에 갔다가 다시 이제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하며 나올 때 다짐을 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데 내가 들어오나 봐라 라고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 한 번만 크게 하고 손 씻자 라는 그런 동료들의 그런 유혹적인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즉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유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의 그런 소리를 붙잡지 않고 유혹의 소리 그 소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그는 이제 전과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의 그런 말보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기보다는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러한 좋은 것들, 즐거움들, 쾌락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 영혼이 빼앗겨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빼앗기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우리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가는 길이 계속 휘청거리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하다,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 마시고 그럴수록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닥칠수록 사람들의 소리 아닌 세상적인 그런 유혹의 소리가 아닌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 그리고 비전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손해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그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10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죄수의 몸에 그리고 갇혀있는 그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촌인 하나멜과 1대1로 조용히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계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갇혀있는 시대들 앞에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많은 유다 출신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약을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 장의 그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한 장의 계약서는 잘 접어 묶은 다음 겉을 잘 봉인합니다. 다른 한 장의 계약서는 봉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멜의 밭을 산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했다는 거죠. 조용히 1대1로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계약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장의 계약서를 제자인 그 바룩에게 전해주어 당시 관습대로 토기 안에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조용히 1대1로 계약할 수 있었는데 또한 자신이 손해보는 그런 일을 그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가 계약한 한 장은 봉인하지 않고 시대들에 앉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계약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면 그 이유는 지금 나라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라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 많은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아, 우리나라는 이대로 망했어. 이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어. 이대로 우리는 주저앉아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실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아니면 희망을 뭔가 비전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십니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하지만 곧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삽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민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라보면 똑같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실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들을 걸어가기에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줄 수 있는 또한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세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바라보니까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주위에서는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쏘아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화요전도대가 있습니다.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화요 전도대가 화요일마다 먼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한 영혼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날 이 주변 일대를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출발하기 전에 구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요일 한번 교회에 오시면 네, 함께 전도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구호가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할 수 있어 하겠나 되겠나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 하면 된다. 그리고 다 같이 해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 다시. 아, 이러면 설교 안 끝납니다. 네. 네, 마지막 해보자 할 때는 딱 이렇게 파이팅 하더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해보자. 호흡이 이렇게 안 맞습니까? 네. 마지막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얼마나 마음속에 희망찬 힘이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전도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자기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마음의 상처와 그 영혼이 죽게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그 사역들이 부정적인 말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비상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그 글귀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나아갈 그 앞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예레미야가 눈앞에 있는 그 이익만을 보았다면, 내가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바라봤다면 그는 그 밭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는 멀리 앞의 삶을 바라봤다는 거죠. 15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했던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 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 전 지역에 폐허가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망하고 무너져 있는 그것에만 집중하며 바라봤는데 그는 내일의 그 희망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앞에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법을 동원해서 지금 문제를 잠시 동안 눈감아 버리는 적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둘 중에 세상의 유혹의 손길을 붙잡고 이번 한 번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잠시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그 손해, 결국은 우리의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지 말고 먼 미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 그 앞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왓츠의 이 사진 이름 혹시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프에 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네. 하프가 총 몇 줄인지 아십니까? 총 여섯 줄이죠. 네. 여섯 줄인데 한 줄을 붙잡고 눈을 가린 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절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절망.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이 그림의 이름은 희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진 줄, 그 줄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한 줄에 초점을 맞춘 이 여인이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 한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남은 한 줄 보지도 않은 채 끊어진 줄에만 초점을 맞추고 줄이 다 끊어졌다고 원망과 불평하며 남의 탓만 하고 불평 부정적인 얘기로만 살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의 한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희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줄이 많이 끊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줄들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 남은 그 줄을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 남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 남은 것 때문에 믿음으로 그 줄을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은 그 줄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다 보니 절망이 아닌 희망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 돼. 우리는 끝이야.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절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 남은 소망의 그 줄 한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아닌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처럼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기보다는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 손 꼭 붙잡고 아름다움을 창출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